제90장 천사의 배역. 하나님은 천사에게 자유의지가 있도록 만드셨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기계와 같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들은 영광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천사와 사람이 아들을 머리 삼을 때 아들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는 배역했고 사람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만유를 통해, 특별히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배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사람과 천사와의 관계. 하나님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천사의 형상을 취하고 주님께서 강림하신 후에는 사람의 형상을 취하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이셨고 신약에서는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천사의 형상을 취하신 것은 일시적인 것이나 사람의 형상을 취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사람의 관계는 주님과 천사와의 관계보다 더 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그분은 천사를 붙들어주지 않고 사람을 붙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이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지 결코 아들이 천사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천사도 알 것입니다. 사탄의 기원.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계시록 12장 4절은 사탄이 하나님을 배역할 때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에 의해 이끌려서 그를 따라 하나님을 배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헬라어의 뜻은 대적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했습니까? 그의 배경의 경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 사탄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치와 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며 후에 그가 어떻게 배역하고 그의 마지막 운명은 어떤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17-19절의 말씀을 사용하여 네 왕국, 즉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어서 26장 1절부터 28장 19절까지에서 76-9절의 말씀을 사용하여 두로 왕국을 말합니다. 28장 12절의 두로 왕은 사탄의 예표이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그 왕국과 나라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을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가장 뛰어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직 타락하기 전에 그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덴은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에덴과 다릅니다. 여기의 에덴은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보석은 하나님의 빛을 가리키고 황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착용한 보석과 아론이 착용한 것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라고 합니다. 비파는 호흡을 불어내는 것으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소고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소고와 비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말합니다. 악기는 왕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그가 당시의 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은 거룩하게 분별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덮는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룹이 하는 일은 사람을 이끌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피조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경배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여기에서의 산은 성경에서 행정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2장의 큰 산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안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모든 행정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행정의 장소이며 당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장소였음을 말합니다.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기에서 보석은 하나님의 빛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통이 있음을 말합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따르면 그룹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10절과 17절에서 똑같은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와 하나님이 참으로 친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은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합니다. 마침내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룹은 타락한 후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불의로 인하여 죄를 우주 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16절은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펜버는 무역을 중상하다 헐뜯다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무역은 압살롬이 한 것처럼 사람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속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라고 합니다. 더럽혔음은 주제 넘음이나 분수에 넘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의 위치를 넘어섰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그룹아 라고 부른 것은 이름으로 그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은 교통이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가 거룩한 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위치를 잃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여진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잃어버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17절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함이 생겨 주제넘게 행했고 영화로웠기 때문에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결국 그는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원래 거하던 범위는 온 우주였는데 지금은 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는 말에서 열왕은 사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던 천사들입니다.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를 따라 배역하였고 그를 따르지 않았던 천사들은 여전히 우주를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열왕은 남아있던 천사들입니다. 18절은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의 형벌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불로 인하여 소멸된 것입니다. 19절은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2절의 두로 왕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외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도 사탄에 관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의 과거에 대하여 말하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의 현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합니다. 계명성은 욥기 38장 7절의 새벽별입니다. 아침의 아들은 여기에서 우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된 자임을 가리킵니다. 13절과 14절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다섯 번 내가 하리라고 말한 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3절의 하늘과 12절의 하늘은 다릅니다. 12절의 하늘은 땅과 구별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13절의 하늘은 높은 구름 위에 있는 하늘로서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일을 논의하시는 곳입니다. 그는 원래 천사장보다 높은 자였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배역하였기 때문에 우주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하늘은 다만 하늘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한 사탄을 심판하신 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땅은 우주의 중심이며 장래의 모든 일이 땅에서 발생할 것을 보여줍니다. 지구는 우주의 무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사탄의 배역 때문에 죄의 흔적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게 되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제사장이 속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시은좌 위에 뿌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성소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속죄의 범위가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도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은 태양도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장래에 치료되어 원래의 형태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을 통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입니다.